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듣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왔고요. 또 한국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같이 일어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일어남과 동시에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콩고와 우간다에서 행하신 그런 역사들은 또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보고들과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와보니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또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저도 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 안에 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군부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연기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생길 때 특별히 주의 일이라고 할 때는 주님께 여쭤보고 답을 얻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맞는데 그 상식으로 세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가? 그런 걸 강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하버드 대학 교수가 뭐 세계 70%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 네 나네나 걸리면 뭐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 예, 농담인 거 아시죠? 저 뭐 복학교도 조홍사님 좀 위험한 발언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냐? 그러면 믿고 하는 겁니다. 또 오히려 가장 적절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문제냐 그럼 우리가 또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조금 전에도 이제 캐나다의 팀하고 좀 이렇게 영상통화를 했는데 걱정이 되나 봐요. 오래 합니까? 물어보길래 오래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의지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민폐 끼치는 민족이 돼서 이제 자기 나라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이 벌써 한 30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해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리 복가교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앞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주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이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중국이 선교사들을 너무 쫓아내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셔서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반대쪽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누구나 뭐 자기 주관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판이다 아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심판이면 어떻고 심판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하고 뭐가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가 맞으시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건 돌이켜 보시면 알겠지만 지구상에 전염병들이 돌던 때가 많습니다. 불과 그 전염병의 속도가 지금 계속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스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메르스도 그렇고. 근데 약을 발견해 가지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백신이 발견되기 전에 전 세계 다 걸릴 것 같더니 갑자기 싹 사라지고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 대처해 가지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인을 몰라요. 어떤 뭐 목사님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박쥐 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박쥐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올려가지고, 물론 뭐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박쥐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그냥 존재 정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선 자세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또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항상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항상 뭔가 사인으로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 하나는 전염병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님의 재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어떤 그 종말적인 고난의 전조가 항상 전염병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겠고요. 제 개인의 어떤 사설보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쭉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성경에 몇 번 기록이 있지만, 이제 물론 뭐 전염병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악질, 이게 이제 전염병이거든요. 예,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것이 이사야 37장에도 똑같이 언급되는데,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었다, 이런 해석이 이렇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내린 케이스가 성경에 몇 번 있어요. 광야를 걷는 중에는 한 네 번 정도 언급이 되고, 다윗 왕의 어떤 처세 중에도 언급이 되고,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 11장에 11장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한번 있게 되는데, 왜 이제 백성들이 우리 고기 좀 먹게 해달라 이러면서 막 백성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민수기 11장에 31절부터 보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게 원어로 얘기하자면 전염병에 해당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의 어떤 과정으로 전염병이 일어나죠. 14장에도 민수기 14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백성들이 그 정탐하러 갔다 왔잖아요. 정탐하러 갔다 와서 결국 이제 10명이 정탐꾼이 잘못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실한 보고를 하는 그 내용인데요. 14장 37절에 보시면 6절부터 36절부터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하던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 재앙으로 번역된 이게 또 역병입니다. 예,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16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광야길 가운데 한 네 번 정도의 역병, 전염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이름 잘 아시는 또 고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반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이 벌어지면서 일시에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41절부터 보면 민수기 16장 41절부터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런 일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고라 그 이 부분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도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참 대단하다 싶어요. 회중이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백성들이 일어나서 또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심하게 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정도의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4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그러니까 이제 막 백성들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막 백성을 치실 때에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연병이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2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에 보면 또 이방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여인과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해서 그 회중 앞에서 이렇게 이방 여인하고 어떤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비느하스가 가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25장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몇 번 하게 됩니다. 그게 바세바 사건과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죠. 그리고 또 치세 말년에 인구조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힘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그렇지 않음에 대한, 그래서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로 이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몇 년 기근이 될 거고, 아니면 네가 약 몇 개월 동안 쫓겨다닐 거고, 아니면 사흘 동안 여호와께서 치시는 요 셋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냐고 얘기했을 때 제 같으면 지가 인간이라면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쫓겨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래가지고 백성들을 치는데 적지 않은 숫자가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게 사무엘하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사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전염병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의 도구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보면 이 세 단어가 쌍으로 나오면서 이 세 단어가 쌍으로 나오면서 여호와의 형벌에 대한 표현으로 계속 나오는데 하나가 칼, 또 하나가 기근, 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7절에 보면 에스겔하고 예레미야의 거의 이런 구절이 한 30번 반복됩니다.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24장 10절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에스겔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에스겔 7장 15절입니다. 에스겔 7장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지인데 이렇게 지구상에 큰 이슈가 되고 어떤 분들은 예상을 하기를 뭐 이제 이게 시간 문제지 전 세계 40%에서 70%까지 영향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계절병이라고 얘기하면 따뜻해질 때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여튼 세계적인 지금 이슈잖아요. 이런 이슈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것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믿는다고 해도 그분의 존재만 믿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적인 이슈를 허락하신다고 할 때 왜 그런가 살펴봐야 됩니다. 중국이 잘못해서 단순히 심판을 하신가. 물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충분히 심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은 많습니다. 뭐 교회가 해결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나라가 이 나라의 분위기가 형편없고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기독교인의 거룩함이나 이런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심판받을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심판으로만 볼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심판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원하시는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본문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벌로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누가복음 21장 읽었던 본문처럼 마지막 때 하나의 전조라고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뭐 대부분 안 걸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요. 안 걸리기 위해서. 뭐 물론 걸리는 것보다 안 걸리는 게 훨씬 낫겠죠. 근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무서워하고 안 걸리려고 발버둥 치지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아가서 왜 허락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인정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막 뛰어가다 보면 뭘 놓치기 쉽냐면 하나님을 놓치기 쉽고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걸 놓치기가 쉬워요. 늘 실제로 교회 안에 있고 또 당사복을 하는 식구와 연결되어 있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경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당신이 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회개해야 될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두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주어야 되지 않냐. 물론 그 말에 이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조건 불쌍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원하겠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것 때문에 공포에 떠는 사람들 우리가 끌어안아줘야 된다.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불신자도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실제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저 우주 만물부터 우주의 그 저 큰 어떤 행성들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모든 미생물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살아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또 심판주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에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언젠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그거는 뭐 부차 문제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는 그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누가 박쥐 먹어가지고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박쥐 한두 마리 잡아먹었습니까? 그동안 안 잡아먹었습니까? 수천 년 동안 박쥐 잡아먹었던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냐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스인지 메르스인지 모르겠지만 뱀 잡아먹어가지고 걸렸다면서. 그땐 뱀이고 지금 박쥐입니까? 물론 박쥐에서 생겼다 뭐 누가 밝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생겼든지 말았든지 박쥐 이번에만 어쩌다가 한 사람이 이번에 한 번 잡아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오랫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일은 뭐니냐 말이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똑같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가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심판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밝히시고 그래도 인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늘 그게 사실은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 항상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늘 주인으로 행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결국 내 판단이 주님의 뜻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너무나 자주.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고 정말 겸손하게 그분 앞에 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주이시며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려워 떨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께 내드리는 그런 겸손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안 걸린 것이 중요하고 당사복을 위해서라도 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똑같이 안 걸리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모습 이해해야 되겠냐 말입니다. 그죠?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하필 이때 허락하시냐.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힘있게 되어지고 있을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전조 동시에 복음이 확산되면서 어려움이 일어나는 게 맞는 것이죠. 앞으로도 불과 우리 기억에 메르스 사태나 사스 사태가 몇 년 전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번에도 어떻게든지 코로나 넘어가겠죠. 어떻게든 넘어갈 겁니다. 그럼 다음은 없냔 말이에요. 다음은. 제가 볼 때 더 빨리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그래도 나는 안 걸리게 해주시겠지. 그런 어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잖아요. 그런 차원 말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실 때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자는 거죠. 전염병 하나에 이렇게 뭐 세 가지 보니까 뭐 이렇게 마스크가 살 데가 없고 쿠팡에 뭐 주문하려고 그러니까 라면부터 시작해서 물 뭐 생필품 막 살 수가 없어요. 보니까 백성들이 공포에 뜨니까 막 사재기를 하는데 인간성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 보니까 또 마스크 안 하고 기침했다고 또 옆에 놈이 뭐 시비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우리 자기가 생각할 때에 저놈이 말이지 이렇게 확진자 비슷한데 생긴 것도 마스크 안 쓰고 기침했다 이래가지고 뭐 서로 상반간에 폭행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 아니 뭐 분명히 큰일이긴 합니다. 치사율이 100%냔 말이에요. 50%입니까? 10%입니까? 아니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이런데 앞장서서 이 믿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한다. 제가 볼 때 뭔가 주신 메시지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방해야 돼요. 그리고 안 걸릴수록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앞장서서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할 수 있다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뭐 반가우니까 악수를 계속 하는데 악수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이렇게 뭐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보니까 찬양 금지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공기 중에 공기 전파로.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찬양하든지 침 많이 튀기는 사람일수록 마스크 쓰든지 여튼 뭐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예방하는 게 좋은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그냥 단순히 심판인가? 물론 심판의 일종이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한 나라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과 경고에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계시냐. 한두 가지 행동을 바꿀 얘기를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다시 돌이켜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분 앞에 섭니다. 예,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잘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는 그분 앞에 서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내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내 마음 자리에 얼마나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사실 이 후세 우리는 다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당사복의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보다 우리를 그 주인의 자리로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다. 그 의외로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오만방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왔지만 콩고와 우간다의 사역을 하고 왔지만 씁쓸한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목회자가 저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앞장서서 저럴까? 목회자라고 얘기하면서 더 앞장서서 예, 말할 수 없는 뭐 물질을 탐내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불법을 하는데 오히려 더 앞장서서 불법을 해요. 이분 콩고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콩고의 도로가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편도 1차선이에요. 1차선. 근데 그것도 저 우리 시골에나 깔려있을 만한 그런 시멘트 이런 길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수도에서 남쪽으로는 안 내려갔고 북쪽으로 800km를 갔는데 그 중에 200km가 거의 도로라고 할 수 없는 길이에요. 거의 시멘트가 유실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냥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움푹 파였고 과연 이게 달릴 수 있을까? 저희가 몇 번 막 빠져가지고요. 이렇게 차를 견인해야 되는데 쇠사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안전벨트 잘라가지고 안전벨트로 차 묶어가지고 앞차가 뒤차를 끄는데 몇 번 터지고 또 묶고 몇 번 터지고 또 묶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도로를 우리 차를 태워줬던 분이 이제 젊은 목사예요. 그 나라의 안전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자기 삼촌인가 그렇대요. 얘가요, 자기가 사도래요. 자기가 사도. 사도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던데, 그건 안 믿기고요. 여튼, 얘가 그냥 이렇게 검문대를 통과하는데, 그 도로를 시속 120km, 140km를 밟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커브를 탁 토는데, 이렇게 이 검문소가 나와있어요. 이게 제동이 안 되잖아요.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검문소 보통은 이렇게 쇠나, 아니면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은 하필 또 줄로 되어 있어서 줄이 터졌다고요. 그러면 속도를 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는 불과 몇 킬로 앞에 나와 있는 데를 또 통과해버렸어요. 그러면 검문하는 데는 경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려가지고 이 차 저 차에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러면서 그냥 가요. 자기가 뭐 잘못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두 번째 터지고 나서도 왜 이리 뭐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또 이런 재수처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교통경찰하고 싹 다 떠가지고 오토바이가 몇 대가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서 갔는데 여차저차해서 또 풀려나세요. 그 삼촌이 힘이 있는지 아니 우리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또 어떻게 이렇게 풀어내려고 돈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또 몰고 가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 목회자가요. 그래서 이거를 사기꾼이라고 해야 될지 목회자로 해야 될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대형 집회를 할 때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왔더만 이 친구가 제 바로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얼굴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을까?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이럴까? 이게 마음에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좋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할 때가 너무 많아. 이게 겉으로는 거룩한 옷 입고 자기 목사라면서 얼굴 뒤밀고 하는데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데 좀 이런 분들은 조금 그래도 드러나게 행동을 하니까 비난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이 귀중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결국 자기가 주인이야. 결국 자기가. 저한테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돌이켜보게 하게 하는 사건들이 이런 사건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정도로만 여길 게 아니에요. 어떤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실수 때문에 내린 형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영향을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주님 재림의 전조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전 지구상에 있는 모습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뭘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그분 앞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정말로 붙들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분의 자리를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런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지금 딴 것보다 안 걸리려고 발부둥 치는 만큼만 그분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마스크 쓰고 손 닦고 들어갈 때 고민되더라고. 우리 애들하고 뽀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부터 고민이 돼요. 내가 있으면 얘네들한테 또 얘네들이 있으면 나한테 당장 그게 고민될 정도로 그 정도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진정했던 참된 우리 안에서의 부흥이었던 일들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가 앞장서서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누구보다도 우리 아파하는 사람들 돌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지금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단순한 어떤 심판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나라, 특정한 단체의 어떤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실제 영향을 우리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서 있는가? 겸손하게 서라는 겁니다.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틀림없이 당세북에 지금 사역이 진행되는 만큼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언급한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전조 중에 하나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볼 때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몇 번의 어떤 전염병을 한번 돌이켜보라니까요. 약으로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일어난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백신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일으키신 것도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벌벌 떨고 있을 때 또 싹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약으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잘 대처해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전염병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대표적인 메시지.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콩고와 우간다에서 행하셨던 하나님 역사를 막 얘기하고 싶은데 보니까 공항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하필 아프리카에서 우간다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빠져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간다 빠져나오는 날에 우리가 공항에 가는데 검색을 이렇게 검색대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간다는 특별해서 공항 안쪽에서 검색하기 이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중간에 차에서 사람들 다 내리게 하고 차는 이쪽으로 가고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대를 통과하게 걸어가게 해서 다시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희한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검색대 통과하는데 여자 두 명이 이렇게 검색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차이나 묻길래 노 코리아. 그래놓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 코로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차이나 아니라고 코로나 아니라면서 막 웃었어요. 저는 이 뉴스가 그날 있었던 거 몰랐어. 한국에 대한 경고가 우간다에서 있었다는 얘기 몰랐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코로나에 상관없다고 제가 확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내려보니까 우간다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의의가 없어서 우셨는지 아니면 제가 코로나하고 상관없다고 너무 확신하게 얘기하니까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심각했었구나. 그런데 전혀 모르니까 제가 확신하게 얘기했거든. 우린 코로나 아니라면서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을 하더라고. 내리자마자. 그래서 이게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제 주일날 보고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 앞에 또 이렇게 꿈불에도 있고 하니까 또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금 한국의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세계복음화 우리들이 앞당기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꿈부리가 예정이라고 얘기하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판단은 인간적인 판단을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판단이 답이냐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어제부터 뭐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는 얘기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답을 얻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시간이 넘어가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좀 깨어서 기도하고 저에게 주신 답이나 여러분에게 주신 답이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례를 두고 어떻게 인도를 받는 게 맞는가. 이런 때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오히려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미루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두고 기도하고 이번 주 안으로는 좀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뭐 비자 진행부터 시작해서 뭐 호텔이나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걸려 있으니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건 그거고 진행되는 일들은 진행되는 것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대재앙이라고 하는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드려야 되겠는가. 그럼 제가 이번에 우간다에서 파리 재앙을 경험했거든요. 파리 재앙. 나 그 호수, 빅토리아 호수 앞에 있는데 매일 그렇지가 않았고요. 특정한 날에, 야, 정말 날파리들이 이럴 수 있을까 정도를 제가 경험했어요. 예.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요. 문을 닫았는데도 수천 마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대화를 하는데 온 머리 위에 이렇게 날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치고 귀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하는데 여기 다 빠져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리 재앙. 야, 이게 그 뭐 감히 출애굽기에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야, 파리가 많아도 이렇게 힘들구나. 에어컨이 안 되니까 선풍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모기장을 약간만 올려놔도 침대에 그 사체들이 이렇게 쭉 쌓이는 거예요. 침대의 사체들이, 날파리 사체들이 계속 쌓이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냥 바닥에 그렇게 수북하게 쌓일 수가 없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도 사진이 거의 안 나와. 예, 그리고 저 밖에 전등에 켜져 있는 그 주위로 이 날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게 이게 어느 정도라고 표현해야 될지 말을 못할 정도로 많아요. 낮에는 그 날파리들이 이 잔디밭에 다 숨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발자국이면 잔디밭에 숨어있던 날파리들이 확 덤벼들고, 야, 이렇구나. 그러니까 파리 재앙이라고 하는 걸 약간 좀 맛을 봤는데 이게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보통 아니구나.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지금 뭐 코로나 재앙이 한국을 덮치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거는 그 간단하게 우리 힘냅시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예, 힘을 내야 될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소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명히 구약의 사고로는 하나님의 형벌로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형벌의 도구로 전염병이 돌았고 또 누가복음 21장을 참고할 때 주님 오실 그 종말의 전조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둘 다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과 그 때를 알게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더욱 붙잡을 뿐만 아니라 누차 그분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그런 죄를 회개하면서 그분의 자리를 내드리고 무엇보다도 일면 심판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앞서서 회개하는 조금 전에 백성들이 막 죄를 범했을 때 급하게 아론을 보내잖아요. 빨리 가서 속죄해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 이렇게 향로에 그이 불을 피워가지고 들어가서 산자와 죽은 자 앞에 딱 서서 속죄할 때 연병이 그쳤다고 한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아론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런 때가 아닌가. 나는 잘못 없는데요. 아니,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타고 서로 뭐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러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서 더 겸손한 자로. 더 겸손한 자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서는 복음 가득한 교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깨어서, 우리 지금 당사복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꿈불에 이런 부분들 듣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자들, 장로님들, 앞장서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처소에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써서 주의를 해야 될게 아니라, 특별히 주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그런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더좀 간절히 기도하면서 꿈부레를 같이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정말 모델적인 역사가, 그 불어권과 영어권을 살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여했던 여러 나라의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제 레일이 놓였다. 똑바로 갈수 있는 레일이 놓였기 때문에 이 레일 위로만 우리는 달리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끔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빠르게 당대 세계복음화는 진행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 앞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 앞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정말 붙들고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또 우리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열방의 죄를 우리 앞장서서 회개하고 속죄케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신 도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자 하는 귀중한 복음 가득한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당대 세계복음의 사역과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